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 넘치시길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로서 잘 알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엘리야 선지자의 기사를 기억해 보자면 그는 3년 6개월 동안 비도 이슬도 땅에 있지 아니했을 때 있지 아니하였을 때 기도함으로 다시 비를 내리게 했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비가 다시 내리기 전까지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죽었는데 그 아이를 다시 살렸습니다. 엘리야의 대표적인 기사라 할 수 있겠죠.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의 갈멜산에서 참된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바알인가를 입증하기 위한 승부를 벌였고 그곳에서 분명하고 부인할 수 없는 증거로 이스라엘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증거했습니다. 또한 그는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으며 시간이 흘러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 그곳에서 모세와 함께 주님을 맞이했습니다. 엘리야의 사역의 결과를 표면적으로만 본다면 일반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거인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증언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여러분, 성정이 같다는 말은 엘리야의 타고난 본성이 다른 사람의 본성과 동일하다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성경은 엘리야가 넘어지고 또한 감정적으로 행동했던 것 역시도 기록합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선언했을 때 그 선언을 듣고 두려움에 로뎀나무 아래에서 가시떨기가 떨듯이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졌던 현장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엘리야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세벨의 그러한 호언장담한 그런 선언에서도 그는 굳게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로서 서 있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그러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벌벌 떨고 있는 인간의 무능력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의 기사는 엘리야의 한 사람의 능력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의 말과 그의 행동, 그의 결정, 심지어는 그가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순간을 통해서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 선지자가 세상에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어떻게 준비시키시고 또 일하시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일하시고 견인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17장 1절에는 엘리야를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그의 소개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입니다. 먼저 그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디셉입니다. 디셉의 위치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디셉이 길리앗 안에 있었다. 아니다. 디셉은 저기 어디 이방 지역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부친에 대한 소개를 하는데 엘리야는 그러한 기록이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는 아벨 무홀라 출신 사밧의 아들로 기록합니다. 하지만 대조적으로 엘리야는 그의 부친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활동 무대는 길르앗입니다. 여러분, 길르앗은 어디일까요? 이스라엘의 지도를 생각을 해보자면 이스라엘의 중심부에는 요단강이 흐릅니다. 그 요단강의 북쪽은 갈릴리 호수가 있고 갈릴리 지역입니다. 남쪽에는 사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길르앗은 동편의 위쪽에 있어요.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지도를 대입해서 생각해보자면 한 강원도 지역입니다. 강원도 지역이 길르앗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도시, 예를 들어서 헤브론, 베델, 그리고 예루살렘, 이러한 정치적인 중심부는 다 이스라엘의 서편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요단강으로 인해서 동편과 서편이 나눠져 있고 이 교류 자체도 별로 없는 상태에서 정치적인 그리고 본인이 선지자로서의 활동할 수 있는 무대가 매우 제한적이고 어려웠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동편과 서편은 역사적인 갈등이 있었습니다. 길르앗의 사사였던 입다가 암몬과의 전투에서 에브라임 지파에게 함께 쳐들어갈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에브라임 지파는 그것을 거절했고 결국 이 길르앗과 에브라임 지파 간의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어디가 이겼어요, 여러분? 길르앗, 입다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길르앗의 사사였던 입다가 그냥 보내주지 않고 요단강 나루턱에서 에브라임 지파의 군사들한테 이렇게 다 말을 시켜본 거예요. 그 말이 쉿볼렛입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와 그리고 또 동편 길르앗에 있는 이 지역 간에는 약간의 그런 사투리가 좀, 그러니까 언어의 사투리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쉿볼렛 하면 살려보내줬고 쉿볼렛 이렇게 좀 악센트가 약하면 에브라임 사람이다 하고서는 죽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죽임을 당한 군사가 무려 4만 2천 명이에요. 4만 2천 명이 거기에서 다 죽여졌습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서편은 동편을 차별하기 시작했어요. 과거 우리를 이렇게 죽였던 못된 사람들 하면서 차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차별을 받는 길르앗, 그리고 그의 부친에 대한 소개도 없고 그는 디셉 사람,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도시에서 태어난 것 같습니다. 그 도시가 외지인지 아니면 길르앗 안에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 도시가 매우 작았거나 아니면 아예 이방 사람이었다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정치적 변두리 지역 그리고 차별받는 지역에서 활동했던 사람으로서 그는 가문과 출생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어떠한 이점도 없었던 사람이었다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맹세합니다. 1절 후반절 말씀 보면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생명을 걸고 맹세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맹세한 이유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희가 하나님을 정직하게 섬기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아니면 너희가 이방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렇게 어떠한 이유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물론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왕은 아합입니다. 역사적으로 아합은 부친인 오므리에 이어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합 때에는 모압으로부터 조공을 받을 정도로 군사적으로 매우 강력했고 조공을 받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는 아합 왕 때의 그 시간을 되게 평화로웠던 그리고 되게 그런 그 이스라엘의 부흥기를 이끌었던 왕으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어떠합니까? 완전히 반대입니다. 영적으로 그는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합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 31절 말씀해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그는 수도인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만들어 제단을 쌓았고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바알은 가나안을 대표하는 우상으로서 생산과 농사 그리고 비와 이슬을 주관한다고 믿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11월부터 2월까지만 단 4개월만 비가 내리고 그 외에는 비가 오지 않는 건기입니다. 그런데 바알 선지자들은 이때 비가 오지 않는 이유를 다른 신이 바알 신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핑계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비가 온다고 그들은 생각했겠습니까? 신전을 더 많이 세우고 그 신전에서 더 많은 제사를 해야지 다른 신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래서 이제 비가 온다라고 주장했던 거예요.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의 이러한 억지 주장을 듣고 나라에 더 많은 신전과 제단이 쌓이는 것을 보고 마치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듯 이렇게 맹세합니다. 그 맹세도 자신을 두고 맹세한 게 아닙니다. 누구를 두고 맹세했어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두고 맹세했습니다. 이것은 곧 여호와의 생명을 걸고 맹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신의 이름으로 맹세라는 경우는 고대 시대에 없었습니다. 신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도 없었고 신으로 맹세했다는 것은 곧 신탁을 통한 맹세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탁을 통한 맹세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거짓이라면 신으로부터 즉시 죽음의 저주를 당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생명을 걸고 지금 맹세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을 대고 맹세를 한다는 것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신탁을 통해서도 잘하지 않는 맹세라고 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신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엘리야는 이렇게 여호와의 생명을 걸고 맹세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어떠한 신탁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장면이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물론 그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강력한 분노를 일으키셔서 그를 맹세토록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분노가 너무 강력하여서 신탁을 생략한 것인지 아니면 엘리야의 감정이 너무 격양되어서 이렇게 맹세한 것인지는 우리는 다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오지 않은 것이 엘리야의 기도로부터 시작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듯이 그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비가 내리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1절 말씀이 끝나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3절 4절인데요 3절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출생지가 어딘지, 아버지가 누군지, 그리고 어디서 지금 사역하는지도 잘 모르겠는 그런 낯선 선지자가, 외지에 있는 선지자가 이스라엘 중심부로 와서 그러한 맹세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은 어떠합니까? 이스라엘은 더 지금 바알의 제단 앞에서 제사를 하고 거기에서 그 신을 기쁘게 해야지 비가 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디 잘 모르는 어떠한 외지에 이름도 모를 그런 선지자가 예전 자신들의 선조들이 따르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있다고요. 아합의 입장은 두려웠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두려움보다 깨름직스러웠을 거예요. 엘리야의 그런 말이 두렵기보다는 깨름직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어떠합니까? 아합의 입장에서는 그냥 가서 처단하면 되는 거예요. 군사들 몇 명 시켜서 아 이상한 소리 하는 저 사람 그냥 죽여. 아주 간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급하신 것과 같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세요. 엘리야의 맹세에는 어떠한 신탁도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그리시네가로 피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빨리 개입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에게 빨리 개입하셔서 이동을 명령하신 거예요. 엘리야의 안전을, 오히려 엘리야의 생명을 보존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가는 곳은 그리시네가입니다. 그곳은 시냇물이 있기에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4절에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엘리야의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하십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그리시네가 우리 한번 상상해 볼까요? 제가 한번 이렇게 연출을 해볼게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맹세를 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다음에 그리시네가로 도망치듯 온 겁니다.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시냇가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까마귀를 보내셔서 먹을 것과 먹을 것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정말 그러실까? 점심이 지나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불이 이제 없잖아요. 어둠이 들어왔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엘리야 입장에서는 막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저기 멀리서 갑자기 까마귀가 날아옵니다. 그리고 떡과 고기를 툭 떨어뜨려줘요. 여러분, 그런데 이 고기가 조리된 고기일까요? 그렇지 않죠. 날고기예요. 까마귀가 어디서 치킨을 물어다 줄 수 없잖아요. 까마귀는 어디선가 날고기를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엘리야가 있는 곳에 툭 떨어뜨린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어떻게든 조리해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엘리야가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든 불을 지펴야 돼요. 그러면 그 당시에 뭐 라이터가 있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물론 그 당시에도 어떤 불을 지피는 어떤 방법이 있었겠죠. 하여튼 지금 엘리야는 그 불을 막 지펴야 돼요. 뭔가 계속 불을 지펴서 불을 발생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까마귀를 통해서 보내주신 떡과 고기를 조리해야 돼요. 먹습니다. 먹다 보니까 목이 말라요. 앞에 시냇물이 있네요. 시냇물을 먹습니다. 자기가 잘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서 잡니다. 아침이 됐어요. 배가 고픕니다. 배에서 꼬르락 소리가 나네요. 그런데 갑자기 저기 멀리서 까마귀가 또 막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툭 떨어뜨려 줍니다. 그러면 또 어떠합니까? 이거를 또 해먹어야 돼요. 저녁이 되었어요. 저녁이 되었을 때 또 떡과 고기가 까마귀들이 집고서 막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툭 떨어뜨려줘요. 그거를 먹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의 그리시네가가 편했을까요? 좋았을까요? 아니, 편했을까요? 힘들었을까요? 좋기도 했지만 매우 힘들었을 거예요. 왜요? 자신은 이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자신의 마음에 이 감동이 와서 여호와의 생명으로 맹세하였는데 지금 자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중심부에 있습니까? 아니요. 그리 시냇가에 숨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양식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당장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뭄의 때이기 때문에 이 시냇가 점점 마르기 시작합니다. 시냇가 마르는 것이 막 보여요. 묻이 드러나는 게 막 보인다고요. 그러면 엘리야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 물이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하나?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엘리야가 배운 것은 무엇입니까? 엘리야는 아침과 저녁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까마귀를 보는 것을 배웠어요. 힘들면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 언제 주시나? 아, 하나님 언제 주시나? 하늘을 보는 것을 엘리야는 배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리 시냇가는 언제입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순간, 하지만 하늘을 바라보는 것을 배웠던 그 시간은 언제입니까? 여러분, 그 그리 시냇가의 시간이 없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그리 시냇가로 가시길 축복합니다. 고통과 고난의 순간으로 가시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시길 축복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감동과 은혜,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그리 시냇가에 있는 엘리야에게는 반전이 없습니다. 7절 말씀에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후에 그 시냇가 마르니라. 여러분,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시냇가 마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반전을 벌여주실 것을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매우 현실적으로 일하세요. 하나님은 초월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간과 공간과 질서를 무시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당연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두세요. 자연의 법칙은 그대로 둡니다. 여러분, 엘리야 입장에서는 시냇가 마르니까 말씀드렸듯이 막 불안하고 또 이 물이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그리고 이제 물이 다 말랐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8절 9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좀 하나님 편한 길을 좀 주시지. 하나님의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했다면 하나님 좀 극적인 반전을 좀 주시지. 하나님 그냥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그냥 하나님 불로 태워서 그냥 다 싹 없애주시지. 왜 하나님은 이렇게 침묵하실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기다리게 하실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엘리야의 인생을 기억해 본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섭리란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적인 목적을 이뤄나가기 위한 수단으로서 창조와 인간을 유지하고 인도하고 계속해서 참여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엘리야는 별 볼 일 없는 출신의 지방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그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엘리야의 이름의 목적을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창조물이었습니다. 또한 세상의 눈으로 엘리야는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그래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졌고, 사람으로 보이고, 하나님은 그의 마음과 감정과 분노를 사용하셔서 그를 그리스도가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냥 그를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직접 참여하셔서 그를 먹이시고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섭리가 무엇이라고요? 인간을 유지하고 인도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것.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시계처럼, 어떤 손목시계 만드는 그런 제작자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던져두신다면 그것이 참된 자유이고 행복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와 행복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바운더리 안에 있어야지 참된 자유와 행복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적극적인 참여, 하나님의 적극적인 유지, 하나님의 적극적인 인도를 우리는 엘리야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그리스도가의 시간에서 그가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 겪으며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았을 때 엘리야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내가 마르는 것이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매우 두렵고 걱정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이미 섭리하고 계시는 일이기 때문에 걱정스러운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예 하나님이 섭리하시지 않고 계시다면 그것이 바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죠. 이제 시내가 완전히 바싹 말랐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요?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공급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더 이상의 방법이 없습니까? 이제 시내가 완전 바싹 마른 것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세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길 축원드립니다. 신약에서도 한 인물은 그리스도가를 경험합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지만 결국 그는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게 됩니다. 그는 완전히 실패한 모습으로 고향에 돌아가 있습니다. 디베랴 호숫가에서 완전히 실패한 과거 수제자였던 베드로. 하지만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조반을 차려주십니다. 다 먹은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어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예수님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세 번 이렇게 연달아 물어봤을 때 세 번째 베드로는 한 번에 대답하지 못하고 베드로가 근심하였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말씀을 기억해 본다면 베드로의 실패는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예고된 예언이었습니다. 또한 그의 실패를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은 여실없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소망입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며 따라갈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참된 복입니다. 시내가 완전히 마르고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 앞에 여러분이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섭리를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고통의 순간, 고난의 순간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 안에 다시금 머무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물어보시길 바라요. 하나님, 지금 나에게 어떠한 인생을 그려나가시는 것입니까? 바라는 것은 우리의 뜻보다,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뜻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뜻도 존중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합하여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엘리야를 보았듯이 엘리야는 그의 출생, 그의 모든 삶의 여건, 환경, 그리고 그의 감정적인 그런 행동, 때로는 가슴 속에 터져나오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 갈망, 하지만 로뎀나무 아래서 실패했던 그 엘리야의 모습, 이것이 한 사람의 인생의 여정이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그를 이끌어 가시고 결국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가 더욱더 강력히 인도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과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된 3일의 성도님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기도하겠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해석되어지지 않은 그 순간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붙잡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께서 참여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견인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이 좀 해석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다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모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